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 14절을 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말뿐이고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행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헛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믿음이 믿음이 아니다. 상상임신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태아가 자라고 있지 않은데 임신된 것처럼 뭐 입덧도 하고 때로는 음식 맞지 않으면 구역질도 나오고, 근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상상으로 임신한 겁니다. 구체적인 신체 증상은 동반하고 있지만 그래서 임신된 줄로 알고 해산날을 기다리는데 그 달이 차도 해산되지 않습니다. 결코 아이가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왜요? 임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로만 끝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있을 법한 어떤 상황을 한번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떤 형제가 걸칠 옷도 없고 끼니 때울 음식이 없이 굶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가 있는 그에게 지금 뭐 이 구절이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은 아닶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은 그 상태에서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권속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제를 향해서 복된 하루 되세요. 또는 감기 들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이 중요하니까 꼭 음식 챙겨 드십시오.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빈말이라고 그래요. 빈말, 허탄한 말. 당장에 필요한 외투, 한 끼 식사, 그 대신에 말로 때우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한. 이렇게 했을 때 17절에 이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은 독립된 자문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 이러한 사람을 천시하는 태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회당에 들어온다든지 예배 중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무시 대상이었죠. 그것이 2장에 있었던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접했느냐?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지 마라. 너희가 영광스러운 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희한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그때 당시에 절묘한 진리의 적용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행동을 산출하거나 행동을 동반하지 않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 그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해 놓습니다. 죽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 말이 살아있을 때에는 짐을 끌거나 그 태운 사람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힘을 발휘하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자는지 죽었는지 몰라. 죽은 말인 경우에는 아무리 그 주인이 채찍을 때려도 반응이 없겠죠. 왜요? 죽었으니까. 상상임신,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의 출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죽은 믿음, 고백은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다. 그게 준해가시고 어떠한 것,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준한 어떤 무언가가 드러나야 표현이 되어야 이 자체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유익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말, 상상임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결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면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내면에 잉태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짓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죄를, 특정한 죄를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범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 맞나라고 의심해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헬라어는 습관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은 당연하게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불편함 없이 어떤 죄를 자연스럽게 머물고 좋아하고 그것을 불편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가 불편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방이 일어나는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그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 야고보는 이 믿음과 관련한 진실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어떤 가상의 사람의 어떤 사람의 반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믿음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야고보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대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야고보가 자신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내 입장은 다른데?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 보이겠다. 내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면서 19절에 믿음 자체가 전부라는 주장의 허점, 심각한 허점을 극단적인 어떤 하나 예를 들면서 우르르 하여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게서 끝나느냐? 근데 너보다 그거 잘 믿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들이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3장 15절에서 다루게 될 거지만은 귀신적인 지혜도 있어요. 귀신적 지혜. 여기는 귀신적 믿음이 있어요. 이 귀신이 고백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존재이다. 그런 분 존재한다.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진 두려운 존재이다. 그럼 고백해요.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경험이다. 그거 알아요. 근데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이요. 사실은 지구상에 약 한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귀신의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비하면 귀신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 기록에 이 귀신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의 동일한 사건이 그것도 절수도 마태복음 8장 28절, 누가복음 8장 28절 똑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사람 두 남자의 그 성대를 통해서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남자는 귀신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적 진실을 알아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두 번째, 귀신들은 때가 이르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심판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지존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관련해가지고 누가복음 8장 28절에는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진실에 가깝게 표현한 고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정도 차원의 실체를 알고 정확한 워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른 그런 어떤 구절이 생각나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이 구절에서는 지금 당장 당신이 나타날 시간이 아닌데 당신과 우리 귀신들은 마지막 때 심판의 순간에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지금 등장하셨습니까? 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귀신이 알고 있는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젠가 그분이 자신들을 심판하여 고통을 가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이 귀신들은 이 지식에 근거하여 첫 번째 그 주님을 예배하거나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의식하여 귀신적 행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주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거나 주께서 지휘하심에 순복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식에조차 지적 동의하는 차원에조차도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함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어떤 행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분명하게 살아있는 믿음임을 드러내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발걸음을 한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셔서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주님과 연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공명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인에게 다가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